네,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영한 한영대역으로는 1368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소선지서고 잘 찾는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과 그 밖에 다른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각각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저도 관련하여서 이미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주제로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성경 설교의 말씀으로도 많이들 전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곳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년대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학, 그 당시에 벌써 대학이 있었습니다. 1600년대에 그 대학의 부총장이며 성경학자이기도 했었던 존 라이트풋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613개가 있었다. 그런데 시편 15장을 보면 다윗은 이 613개의 율법을 11개로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 이사야는 33장 15절을 통해 6개로 이것을 또한 요약하여 율법들을 설명한다. 미가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 이것을 또한 3개로 압축을 한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이사야서 56장을 통해 2개로 요약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율법의 요약들을 다 따라가 보진 않았지만 그 학자는 그렇게 구약을 통틀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축약된 구절을 간추려서 하나를 뽑아봐라 했을 때 하박국 2장 4절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구절을 뽑았던 것이죠. 진정 중요한 구절이요. 사실 너무도 많은 내용을 이 한 구절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성경의 네 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또 그 쓰임이 같은가를 살펴보며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며 네 개의 복음서 책에 쓰여진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네 가지의 각도,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의 각도를 달리하여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네 곳의 책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바라보며 다른 각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어느 성경책에 이 구절이 쓰여 있건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 받을 때 소위 우리의 죄와 맞바꾸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트랜스퍼, 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정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으면. 그래서 이해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 믿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믿어야 새 생명이 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곳에 쓰여져 있는 것을요. 두 번째로 네 곳에 있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었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믿었을 때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은혜가 나한테 옵니다. 은혜는 영어로는 undeserved favor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 mercy는 매우 비슷한 건데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을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한 벌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것. 지금 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계속 벌을 주신다면 우리는 매일 죽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놔두시는 것이죠. 지금. 하여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받아들이면 내게 무엇이 오냐? 은혜의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이.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는데 큰 구원을 나에게 주시니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걸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나의 붙잡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다,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얻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필요함을, 나의 행동이, 나의 적극적인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나의 믿음과 소위 교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을 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두 개의 주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됨을, 그리고 의롭게 된 나는 이제 믿음으로 계속 살아서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공통적인 부분에서 또 어떻게 각각의 네 곳의 책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박국,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의 말씀, 오늘 읽은 것처럼 제가 대신 3절 4절, 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하박국에서 보여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은 바빌론의 예루살렘 침공의 풍전등화의 위태한 상황의 남유다, 이 풍전등화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어려움과 고통과 파멸이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이 자명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의 원망과 한탄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질문하고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의 힘, 악의 힘,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려라 는 이야기죠. 기다림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닌 다가올 실체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데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는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믿음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을 하박국은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구절을 살펴보면 3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앞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으로는 즉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자 모두 사실 그들은 저주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저주 아래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죽음과 대조적인 의미로서 죽지 않고 사망에서 건져내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중에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저주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으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을 즉 나에게 놓인 저주는 주님이 갖고 가시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해졌기에 이제 나는 의인이고 바로 의로운 성인, 영어로는 세인트. 우리가 보는 성인 그러면 막 옛날 뭐 엄청난 세인트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영어로 찾아보면 성도 할 때가 세인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구원받은 이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로마서에 나타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갈라디아서의 의인은 구원받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17절에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한 바로 뒤부터 곧이어서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죄에 대해서 무서울이 많지 낱낱이 죄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우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경고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진리를 바꾸는 자들에 대해서 죄임을 지적하며 경고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과 수군수군되는 것과 뒤에서 헐뜯는 자, 믿음을 미워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 화해하기 어려운 자, 긍휼이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와, 이 리스트 쭉 읽어보면 이 리스트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들을 잘 사용합니다. 죄를 설명할 때, 아이 그래도 저 정도면 선하게 산 편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이 있나요? 아, 이거 좀 걸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죄 앞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적인 정욕으로부터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저희를 이렇게 꾀는 그러한 것에 부딪히고 그것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구원받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이 나의 죄성의 육신보다 강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집니다. 육신의 그 죄성에 우리의 자아는 항상 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쉽게 육신과 그 육신이 움직이는 나의 옛사람에게 패배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과 관계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되는 삶 혹은 성화의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된다면, 구원받은 이들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여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죄성은 나의 죽은 옛사람을 계속 움직이고 나의 믿음은 새 사람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에 37-38절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 우리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를 불러내어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과 대언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대언과 약속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 중에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의인이 가져야 할 덕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의인으로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놓여서 정말 죽음까지 가고 싶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질병, 고통, 아픔, 금전 문제 등등이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오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문제들이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이 삶에서 중요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제가 한 설교에서 리차드 원브란트라고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범브란트라는 그 목사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살 때 고아가 됐고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처절한 빈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고아로서 1차 세계대전 때를 겪었으니 이 어린 시절과 청년의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사랑을 갈구했고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 즈음에 루마니아의 한 산간 마을의 늙은 목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의 오래된 기도 제목은 그가 죽기 전에 유대인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평생 통한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리차드는 루마니아의 12,000개가 넘는 마을 중에서 우연찮게 그 목수가 사는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되고 그 목수가 건네준 복음을 듣고 또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실 그 후에의 그의 사역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가 공산정권하에 들어가면서 14년 넘게 투옥되고 정말 끔찍한 고문들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힘이 되었던 일들은 그와 함께 투옥된 변절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한 성도는 변절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라는 그 협박과 고문과 강요에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눈앞에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이 아들을 때려서 죽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또한 간증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한 그 방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그것을 듣고 들어온 교도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온갖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기절해갖고 기절한 상태로 그 방에 다시 던져집니다. 고문에서 정신이 이제 드러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그의 글은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들과 같이 지금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흔듭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절레절레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상황에 맞는 믿음의 크기와 소망과 위로와 위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의인이며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의로워서 의인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며 그 같은 믿음이 나를 의인으로 살게까지 함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은 육체의 생명이고 믿음은 혼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